데살로니가 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10. 교회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 됨. 2.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2장 12절, 3장 12절, 4장 7절, 5장 23절, 24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5절, 10절, 2장 13절, 14절, 16절,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계시록 1장 11절,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곧 부활 생명 안에 있는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이 부활 생명은 부활 안에 계신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개선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 생명의 성장입니다.
아버지 안으로 이끄심.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는 믿는 이들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전진된 지적을 봅니다. 전통적인 종교관념에 의하면 이 장에서 말하는 것은 천당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는 바는 결코 천당이 아닌 거룩한 인격,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처소인 거처를 말합니다. 2절과 3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그들을 아버지 안으로 이끌기 위한 길을 예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계시된 대로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아버지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은 그의 제자들을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분이 아버지 안에 있고 또한 그들은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또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이 주님은 천당을 건축하고 계시며 오직 이 건축의 역사가 완성된 후에야 그분이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는 것은 사실상 미신적인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은 천당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젊은 시절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 교사로부터 이것을 들었습니다. 천당에 대해 말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차 있게 될 천당은 얼마나 놀랍겠는가. 주 예수님은 1900년 이상을 그곳에 계셨으며 아직도 이 천당의 건축을 끝마치지 못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그분께로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분이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여전히 천당을 건축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 1958년 영국에 갔을 때 나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이 천당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빛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대해 흠정역에서 사용한 저택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저택이 아닌 처소를 말합니다. 헬라어에서 사용된 단어는 동사 거하다의 명사형입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처소이며 너희는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처소이며 나는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갈 것이다. 아버지는 너희 모두를 영접하기 원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죄가 많고 불의하며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너희의 죄들을 없애기 위해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면 너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나의 죽음은 너희가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다.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를 위해 아버지 안에 장소를 예비한 다음 나는 다시 올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미 주 예수님은 다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오셨으며 우리를 아버지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교회는 주 예수께서 계신 곳, 즉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께서 계신 곳에 우리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와 같은 처소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이 천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처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이들은 나를 정죄하고 비평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천당을 없애버린 것으로 인해 나를 비난했으며 장례식에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죽은 믿는 이들을 위해 천당이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고 불평했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는 그 영과 동일함.
나는 또한 성경에 따라 그리스도가 오늘날 생명주는 영이라고 말함으로써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주는 영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어떤 인격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육신 안에 계셨을 때 그분은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 안에서 그분은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만이 이 사실을 보고 가르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 저자들도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가 영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삼일성의 두 번째인 아들이 어떻게 세 번째인 그 영과 동일하게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는 그 영과 동일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은 분명하게 주는 영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구절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합니다. 성경에 따라 그리스도가 그 영이라고 말함에도 이 가르침으로 인해 나는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즉 부활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생명주는 영이심을 계시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에 의해 확증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체험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와 영 두 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그 영을 가지고 있지만 체험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둘이 아닌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 영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부활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놀라운 영입니다. 이 영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거룩이요, 사랑이요, 의이며, 강력이요, 지혜요, 은혜요, 친절이요, 긍휼입니다. 이 영은 모든 것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영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만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나는 이 영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영은 확실히 죽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의 효능도 포함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함.
신약은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라고 명합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그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 영으로 살면 또한 그 영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연합된 영, 즉 우리의 거듭난 사람의 영과 연합된 그 영을 언급하는 로마서 8장 4절은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한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좋은 결혼 생활을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합당한 남편이나 아내가 되는지에 대해 염려할지 모릅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합당한 남편이나 아내가 되며 어떻게 하면 좋은 결혼 생활을 할 것인지를 묻는다면 나는 다만 한 가지, 즉 그 영을 따라 행하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형제들과 자매들,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좋은 가정생활을 하며 어떻게 이혼을 방지하는가에 대해 많은 책들을 씁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들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내가 되기 원하십니까?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좋은 결혼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대답 역시 똑같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 영은 마녀를 포함하기 때문에 영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함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대략 하루 16시간의 행함 중에 당신은 얼마나 영을 따라 행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날마다 심지어 1시간이나 반시간이라도 영을 따라 행했다면 우리는 뛰어난 성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집회들에서조차도 우리는 영 안에 있는 것에서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영을 따라 찬송하지 않고 대신에 감정을 따라 찬송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당신이 흥분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따른 어떤 방법으로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다음 집회에 당신은 감정이 매우 차갑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영을 주의하지 않고 당신의 감정을 주의하기 때문에 전혀 불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집회에서 당신이 냉랭한 것은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당신은 집회에서 불타오르기 위해 어떤 것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 당신을 다시 흔들어 깨우거나 흥분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기까지 며칠 동안을 침체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야 당신은 집회에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 안에서의 당신의 찬양은 영을 따른 것이 아닌 감정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소극적인 모든 것들과 모든 옛 창조가 끝났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감정과 우리의 자아는 끝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이것이 당신의 상황이라면 당신은 다른 이들에 의해 마음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 마음 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든 그는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끝나고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분의 죽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면 우리는 집회에서 감정을 따라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영을 따라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영적인 공기 안에 곧 생명주는 영 안에 있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영적인 공기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마음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을 줄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생명주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제는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능력 밖에 있습니다. 힘, 능력, 강력, 권위, 보좌, 거룩함, 의로움 등의 모든 거룩한 미덕들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미덕들을 소유합니다. 우리는 견딤과 오래 참음과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거룩한 속성들과 인간의 미덕들의 실제이십니다. 만일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겸손하고 친절하고 오래 견디게 될 것이며 또한 부활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함.
우리는 1장 1절에 따라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체라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하여 2장 12절을 상고해 봅시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은 1장 1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으며 그분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으며 그분과 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은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상당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과 견줄 수 있으며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 수 있습니다. 개는 분명히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와 같이 삽니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그분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1장 1절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데 반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한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의 예배에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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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찬송을 노래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전능자로서의 하나님은 당신과 어떠한 생명관계도 갖고 있지 않으며 당신은 그분과 아무 관계도 없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떠나 있고 그분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었다면 당신은 이제 그분과 생명관계가 있으며 당신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미국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그 대통령은 부자이고 당신의 아버지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확실히 대통령을 사랑하기보다 당신의 아버지를 더 사랑할 것입니다. 더 깊은 방법으로 우리는 단지 전능자로서보다는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살 수 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 자신의 상당한 가치가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 자신과 견줄 수 있고 그분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분을 삶으로 그분께 합당히 행할 수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